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21절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23절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율법은 범죄 때문에 더하여졌으며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정해진 것인데 약속된 씨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린이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집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 분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관한 어떤 투쟁이 있었죠. 여기에 말씀에 그러한 두 왕국에 대한 투쟁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에서 골로새서 1장 28절,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28절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목적, 바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느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아이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린이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도이고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들이 모두 이몸 안의 지체로서, 그리고 이 신부의 일부로서 그분의 다시 오심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의도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29절을 보면 나도 내 안에서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투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며 분투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어떤 수고를 통해서 산출되었죠. 여기에 다른 수고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는 물론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커플이 부인이 남편이 부인에게 45분간 병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어떤 자매는 24시간 내가 거기 있었고, 나는 또 어떤 자매는 서른 몇 시간이 거기 있었다. 근데 그것은 아주 빠른 어떤 출산의 과정이었다. 어떤 뭐 물론 고통이 없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어떤 아주 짧은 시간에 내 분만 시간을 갖는 것을 볼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긴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번째 출산, 이 영적인 수고는 이것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뒤에 여기에 이두 왕국의 대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봤듯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거기 두 왕국의 대립이 나오죠. 이두 책의 첫 부분에 보면 이두 충돌 가운데 누가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어제 봤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싸움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것, 이스라엘의 백성이 통과한 모든 것들,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약에 믿는 이들에 대한 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말한 것은 우리의 권면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완결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쓰여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현재 이 시대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아주 놀라운 것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것은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적용을 하지만 아주 좁은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론 예수님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 이 예수님의 예표이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그것을 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것이 우리의 침례 예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참된 떡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것도 포로된 것도 예시이고 이 성막을 짓는 것 이것도 예시이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은 더 강한 또 예시이죠. 그리고 베블론으로 포로된 것, 이것도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것, 이것도 아주 영광스러운 예시이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도 아주 놀라운 예시이죠. 하지만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누구의 예표이죠? 사탄이죠.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도 예시야가 아닙니까? 란행제님, 사탄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이가 생겨났을 때 그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말들. 그들이 찬양하는 것들. 시편 127에서 그 아이들 여호와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화살통 있죠? 화살통이 가득 찬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화살이 있을수록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또 얘기했지만, 뭐, 3명, 4명 아이가 있는 분도 있지만, 거기 5, 6명, 그리고 막 9명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더 많은 축복이 있는 겁니다. 더 많은 화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9개의 화살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9개의 화살을 주셔서 6개를 썼는데, 그 다음에, 없어졌네? 그러면 새 화살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3개의 화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고 2개를 잃었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 사탄이 이 화살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살을 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예시에 그 사탄은 이 교회의 증가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 그 계획은 이것을 이 다음 세대를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시가 아닙니까? 이거는 예를 뛰어넘죠. 고린도전서에 우리를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이 상황을 구원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누가 구원했습니까? 모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구원이 필요했죠. 그두 시보라와 두 자매가 나오죠. 그리고 모세의 엄마가 나오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오죠. 아버지 아브라함.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자매들과 2장에 나오는 자매들이 함께 동역해서 모세를 산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을 볼 수가 있죠. 이 가족 안에 가족과 또 봉사하는 사람들, 두 명의 가족과 세 명의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동역해서 이 어린아이를 구원한 것입니다. 처음에 부모님들이 나오죠. 뭐 가족들, 삼촌, 고모, 이러한 가족들이 이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동역해서 이 오늘날의 모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 1장에서 여기 어떤 충돌이 나오죠. 첫 번째 구절에서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처음에 5분간을 놓쳤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왜 그런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첫 번째에 보면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그 성전 안을 들어가서 그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집기들을 가져갔죠. 특별히 그 집기들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파괴했죠.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기들을 가져가서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아이들, 그 아주 최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아이들이 와서 내 왕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시고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만 어린 양과 침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는 권면, 충고가 아닙니까? 이 사탄도 이 하나님의 왕관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 그릇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다니엘서 5장에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빼앗긴 그 그릇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그 왕국에 다시 쓰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 왕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영어 속담에 담에 어떤 글을 쓴 담벼락에 쓰여진 글을 본적 있는가 뭐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릇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또 말했고 이 그릇이 바로 자녀들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많은 자녀들,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과 함께 가져간 것을 볼수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첫 번,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성막의 건축, 그리고 이 성막이 완전히 다, 집기가 다 끝나기 전에, 그 집기들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주님께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완성된 것과 동시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집이 건축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만큼 건축된지 잘 모르죠. 충분히 건축되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때가 되면 그 영광이 그 안으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건축물, 그 책에 이 싸움의 목표는 초점은 자녀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의 뒤에 이두 왕국의 충돌은 우리의 자녀들을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동일합니다. 왓츠만니 형제님과 워튼니슬리 형제님 두분다이 교회의 증거는 반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안에서의 증가, 이 내적인 증가, 우리가 자녀를 산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의 증가와 또 반은 이 복음을 전한 증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지 못했습니다. 이 수세기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그리고 우리가 아주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보러 갈때그 전에 왜 여기 왔냐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 맥박을 재죠. 세 가지의 측정을 하는데 혈압과 이 온도, 체온과 그리고 거기에 올라서 보라고 하죠. 우리의 무게를 재죠. 그리고 그 무게를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이 혈압을 쟀을 때, 한번 더 재보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가 있죠. 다시 한번 재보겠지만, 같은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뭐,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요점은, 우리의 그 숫자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진 않죠. 우리가 북미에 그 조사를 해봤는데, 개수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50%의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좀 괜찮았지만 또 어떤 지역은 우리가 그 숫자를 봤을 때80% 이상, 80%를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두 군데는 95%를 또 잃은 곳도 있었습니다. 5에서 10년간 일어났습니다. 다만 5%만 그들을 보존되었습니다. 우리가 와서 주님을 누리고 아주 기뻐한다. 어떻게 그냥 그렇게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이 트렌드를 바꾸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약속이 그분이 우리가 어린아이 때 접한 것, 그것이 나이가 들었어도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잃게 되는 것을 사실 보고 싶지는 않죠. 많은 이들이 사실 많은 이들의 회복되었습니다.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약속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트렌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그한 가지는 우리가 사탄을 너무 빨리 그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너무 강하다. 뭐, 물론 맞습니다. 세상이 강하죠. 첫 번째, 1세기에도 세상은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그때도 나빴지만 지금 더 나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죠.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나쁘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개념 안에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독소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무시하게 됐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안에 사실 인정하고 우리가 실패한 일들,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였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모든 시작은 몸을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헌신이 필요하고 활력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분은 하나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어디든지 하나가 있는 곳에, 섞임이 있는 곳에,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 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축복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축복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음한뜻 하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적에게 이 문을 조금 열어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에 있어서 그러한 문들을 우리가 조금 열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 여기에 특별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개요 메시지 3번입니다. 이 제목을 보았을 때 1, 2, 3, 4가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습니다. 한 개의 필수적인 요인, 두 개의 선, 세 개의 원칙과 네 개의 기능. 주님 회복 안에서 어린이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의 필수적인 요인, 두 개의 선, 세 개의 원칙, 네 개의 기능입니다. 오늘 저의 부담은 1, 2, 3, 특별히 2, 개, 3,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세 개의 원칙입니다. 제가 1, 2, 3, 4를 다 하겠지만 제가 1, 2, 3에 조금 더 부담이 있고 그리고 더 부담 있는 것은 2, 두 번, 두 개, 세 개이고 제가 가장 부담 있는 것은 세 개, 세 번째입니다. 세 개의 원칙. 1번입니다. 한 개의 필수적인 요인, 부모의 인격, 생활, 그리고 책임. A, B, C, 형제님, 아,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읽겠습니다. 하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신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신다. B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태어난 하나님 종에 속한 하나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 생활의 시작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본이 될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길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기독교계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를 보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하나는 3,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스도 기독교계에 집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이들, 그들이 어디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뭐 10년 후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이것이 있었고, 그 중에 3분의 2는 더 이상 모이지 않았습니다. 67%가 더 이상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3분의 2가 오지 않게 되었지만 95%는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5%만이 더 이상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95%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 믿음, 주님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임, 기독교의 모임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모이지 않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연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은 것 같다. 사람들과 연결이 없는 것, 그것은 다만 어떤 수평적인 친구의 어떤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그 3분의 1, 여전히 모이고 있는 그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모임이 어떤 커뮤니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가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청소년 때부터 자라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니 형제님이도 아주 많은 지체분들이 어린이 때부터 알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남아 있습니까? 왜 형제 자매님들 여기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청소년들도 우리가 물어봤는데 한 항목은 이 커넥션이었습니다. 이 연결. 다만 이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모와 이모와 삼촌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세 명의 아버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결, 이 네트워크가 그들을 남아있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 청소년 집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이 바로 그들이 머무는 컨테이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그거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청소년보다는 어린이를 더 중점하는 집회이지만 이 요소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한 항목은 가정을 통해서입니다. 청소년들을 이 소그룹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또한 요소는. 그리고 또 다른 요소는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그냥 다만 보내서 어린이 봉사를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봉사 안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죠. 그들을 어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옆에 서서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내 봉사, 청소 봉사, 그리고 주의상 봉사, 모든 봉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봉사에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죠. 청소년, 중고등부, 대학생,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봉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봉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죠. 우리의 어떤 선호에 따른 것이 아닌 안배에 따라 함께 동역하는, 연결되는 것을,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봉사할 때 어떤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아들이 집에 와서 아빠, 그 형제님이 어떤 형제가 그 다른 이제 나라에 있다가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 어떤 형제님이 다른 그 원래 있던 나라에서 CIA와의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아빠? 이랬는데, 아빠, 그 아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주 나이든 형제님이었죠. 그들이 평소에는 그냥 함께 하는 사람 사이가 아니죠. 하지만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함께 그들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또 물론 기도도 필요하죠. 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기에도 어떤 이사를 도와주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지체들이 그렇게 이사를 자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은 우리가 불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보다 성도수가 더 작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지체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가 이사할 때 이것저것 옮길 때 피아노를 아주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막 옮기고 그럴 때 우리가 체험을 얘기하고 우리가 피곤할 때또 무려 점심을 우리가 먹었죠. 앉아서 자매님들이 우리를 또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알게 되고 그런 연결됨이 있었죠. 어떤 실질적인 것을 함께 할때 우리에게 서로와 연결되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나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나 뭐 항목이 있는가 이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봉사자였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2,000명 정도를 설문조사했는데 누가 우리의 믿음에 가장 영향을 주었는가? 세 번째가 그세탑 3가 첫 번째가 부모와 조부모, 두 번째가 동반자 친구들이죠. 세 번째가 특별 집회 뭐 그런 것들이 항목이었습니다. 그 봉사자들은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부모들이죠. 여기에 우리의 본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에 믿음이 그들에게 믿음의 상태가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성경 구절을 외워라. 주일 집회를 위해 구절을 외워라. 주의 상 집회에 가면서 가는 길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둔 돈을 특별한 응급상황을 위해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염려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아주 믿음이 충만하게 된 상태입니까? 남편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방황하고 있을 때 부인이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만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합당한 본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시간이 남았는데 남편이 와서 오늘 이것을 하면 어떻겠어요? 주말 그 부인이 이번 주말에 특별 집회가 있지 않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아이가 배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취미 생활이 아니죠. 우리 교회 생활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기에 민수기에 보면 우리의 진이 그 성막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먼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을 보고 그들이 배우는 것이죠. 어떤 형제 자매님들에 관해 말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도 본일 수가 있죠. 아니면 또 어떤 형제 자매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씨를 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아침에 집회가 어땠어요? 부인이 물어봤을 때 좋아 좋아 그랬는데 다음 달에 훈련이 있대. 그랬을 때 부인이 또 다른 훈련이라고요? 또 있어요? 그 작은 뭐라고요? 그러한 것, 그러한 표정, 표정이 변하죠. 아주 이 웃는 표정이 아니죠. 아주 찡그린 표정으로 또 훈련이 있다고요? 그것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 아이 셀리에게 작은 씨가 심겨진 겁니다. 아, 엄마는 훈련을 싫어해. 나도 싫어하는데. 그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가 심겨진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죠. 그것이 자랐을 때, 이 셀리가 자랐을 때, 영피플 여름 훈련인데 할때그 셀리가 똑같은 반응을 하죠.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오? 그런 반응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의 본은 많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계의 필수적인 요인. 이것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양육에 있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와줄 수가 있죠. 세 번째 항목에서 교회는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것은 다만 도움이죠. 그것은 책임은 아닙니다. 주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방면, 두 개의 선. 자녀들을 통한 교회의 증거와 자녀들이 합당한 인간으로 자라도록 그들의 인성을 세우는 것. 이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 메시지를 사실 하나씩 또 전할 수가 있는 아주 큰 항목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는 이두 개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방면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교회의 증가. 자녀를 통한 교회의 증가가 있습니다. A번의 5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A번의 5번. 우리는 어린이 사역이 중대한 부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 사역에는 캠퍼스를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에서는 어린이 사역에 힘써야 한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영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항목은 다 이영재님의 사역의 책에서 다 발췌한 것이죠. 여기 아주 큰 미래, 캠퍼스의 일보다 더 중요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 우리는 쏟아붓죠. 돈을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아주 시간들을 쏟아붓죠. 관심들, 캠퍼스에 아주 관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은, 저 자매님들이 하겠지. 저 자매님들이 할 거야. 그것이 사실 우리의 태도, 많은 곳에서 우리의 태도이죠. 그 자매들,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더 필요한, 물품이 있어 말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캠퍼스에 있었죠. 물론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저는 이 캠퍼스, 문이나 이 캠퍼스에 대해서 아주 홀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캠퍼스가 아주 중요하죠. 이영재님의 초점은 이 일을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이 사역에서 캠퍼스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더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서 산출된 아이들이 캠퍼스 안으로, 캠퍼스를 통해서 모든 가정을 얻을 것이고, 그 가정 안에 아이들이 자랄 때, 언젠가 그들이 캠퍼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봉사를 할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동역자로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투적인 거죠. 아주 능동적인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 아주 열정적인, 능동적인 어린이 사역이 있는가, 아니면 다만 그냥 어린이 집회가 있는가. 어린이 집회,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컨퍼런스 특별 집회에서 제가 말했지만 뉴욕 교회에서 50년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맨하탄에서 어떤 부담이 있는 두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들이 그냥 다만 막 맨하탄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초대했죠. 그래서 저의 누나, 6살인 제 누나를 얻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보다 10년이 더 나이든 저의 누나를 얻음으로 우리의 온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얻은 바 되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0년 후에, 60여 년 후에 여기에 네 세대가 있죠. 네 세대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다만 제 가족의 예표입니다. 저희 엄마가 그 어린이 집회, 그 자매들이 하는 집회에 갔을 때 35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뭐 어떤 프로젝터나 책도 없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앉아 있어서 두 자매가 사랑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천 명이 그들이 주님을 대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서 있을까요? 그들의 왕관에 주님께서 그두 자매들에게 신실한 노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두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뭐 제가 뭐 다만 오늘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주의 부담은 아니죠. 주일 아침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기에 한번 정도 아주 특별한 하루를 정해서 뉴욕에서 한 번은 어린이 복음 집회를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집회라고 할 때, 친구들을 다 와서 너는 주님을 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상상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집회. 그러니까 왜 특별한 집회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친구들을 데려오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이 어떤 초대장을 만들어서 적어서 누구누구에게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 구절을 뭐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름을 적고 엄마 아빠가 그뭐 전화번호를 적고 의무사항 있으면 저를 접촉해 주세요. 이렇게 적었을 때 친구들을 초대할 때 부모들이 거기에 연결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그냥 가서 너 복음집회 원래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이러는 게 아니죠. 이 부모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누구누구인데 제 아이가 이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제가 알려고 전화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말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뭔가 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럴 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를 초대했을 때, 그 아이가 언니를 데리고, 누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 구원,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집회를 갔고,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내 교회를 찾은 것 같아요. 그 주부터 그 누나가 그 동생을 데리고 계속 왔습니다. 집회를 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가족을 다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한 번의 집회로 인해 온 가족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답니다. 매일 5명의 가정을 얻는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다만 아주 누림직한 찬송을 하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면서 뭐 아주 활력화된 방식으로 그냥 누림직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짧게 말하는 것이죠, 그냥. 가장 좋은 친구는 너를 예수님을 말하는 그 아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친구다. 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네 명의 친구가 있었어. 그네 명의 친구가 뭘 했는지 알아? 그 예수님이 그 도시로 온다는 것을 알아서 그네 친구가 내 아픈 친구를 그 예수님의 데려가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들을 그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지.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어쩌면 제가 얘기를 다 마치진 않겠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상상할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 올라가서 여기 지금 이러한 지붕이 아니죠. 여기에는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어떤 막 흙으로 진흙으로 된 그러한 지붕이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막 긁었죠. 긁었죠. 그것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막 이야기하고 안에서 예수님과 막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막 이런 흙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뭐지 할때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그분은 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큰 구멍을 파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매달아서 이렇게 막 안으로 집어넣었죠, 아이를. 그리고 모두를 쳐다보면서 막 내려갔겠죠. 아주 좀 부끄러웠겠죠. 내가 거기 밧줄에 묶여가지고 막 내려가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내 친구가 지금 내려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 제가 용서되었다 했을 때, 그때 왜냐하면 저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것이 정말 너의 친구가 아니냐? 너 이름 뭐지? 누가 너를 데리고 왔니? 켈빈. 켈빈아, 너의 아주 좋은 친구다.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우리 모두에게. 하지만 예수님도 너의 가장 좋은 친구를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알수 있냐?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게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교회의 증거가 자녀들을 통해 증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합당한 인성을 세우는 것. 에이번, 수년 전까지 우리는 어린이 사역이 우리의 복음 사역임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복음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단지 복음을 전하려고만 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 사역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때가 되면 더욱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될 것이다. 여기에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얻을 수가 있죠.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제 아버지도 69세에 구원되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캐릭터, 그의 성격이 얼마나 많은 손상이 있겠습니까? 20세 구원받았다면 아주 더 보존되었겠지만 그 전에 구원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5살 때, 7살 때, 9살 때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일할 시간이 있는 것이죠. 아주 합당한 인성을 위해 그리고 합당한 그릇을 위해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합당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주 친구들에 대해 걱정을 하죠. 어떠한 영향을 줄지 막 걱정을 하죠. 하지만 그 친구들을 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들과를 함께 얻어서 그들을 합당한 그릇으로 형태를 잡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에이의 2번입니다. 6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양육받고 구원된다면 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16년에 걸쳐서 영적인 교육과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 어린이들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되며 교회 밖의 어린이들까지 포함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의 일이다. 4번,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보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전에 이 항목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일어나는 원인은 10년, 15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합당한 씨를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친구들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함께 자라서 아주 좋은 그룹이 되어서 그들이 함께 청소년들이 들로 자라나고 함께 학교를 가고 세상이 그들을 영향을 줄지라도 그들이 학교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오버 어린이 사역이 중대한 부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번,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인성에 손상을 입었는데, 이는 우리가 어린이들 자체를 위해 어린이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성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린이 사역은 우선적으로 그들의 성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다른 이 그릇을 예비하기 위한 많은 방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준비하는 사역이죠. 우리는 너무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 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 급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뭐 그렇게 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단계는 이 그릇을 형태를 잡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이죠. 1번 인성은 주님께 봉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 2번 합당한 인성을 세우는 것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로 준비시키는 방법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예시를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잉크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인쇄할 때, 뭐 다른 모양을 인쇄할 수가 있겠죠. 아주 섬세한 섬유, 실크에 프린트할 때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아주 드러나는 선명한 것을 인쇄할 수가 있죠. 벌레, 감자를 싸는 그 종이 아시죠? 거기에 프린트하는 것. 어떨 때는 그 프린트가 뭐라고 적혔는지 잘 볼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잉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재료의 문제이죠. 잉크가 묻혀진 그 재료의 문제입니다. 이두 형제가 여기에서 아주 아주 아름다운 실크의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뭐 꽃과 뭐 아주 옐로우, 블루 막 이러한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인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이 이 감자 싸는 종이의 옷에 똑같은 무늬에 인쇄된 것을 입고 있다면 그린이 약간 막 레드 같이 보이고 똑같은 그림이지만 이게 그렇게 선명한 색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잉크가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이렇게 프린트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이 잉크를 나타내느냐는 우리의 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잉크가 전달할 수 있는 선명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당한 인성, 이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잉크가 아주 선명하게 표현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다음 항목이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일이며, 율법이 정해진 원칙에 의해 수행되어지며, 준비의 작업이다. 여기 B번. B번이 주요 부담이다. A번. 우리는 어린이들의 구원의 필요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부분은 그의 구원이며, 구원은 무언가 잘못되어서 구조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 이것이 마침표가 되어야 하죠. 아, A, B가 아니라 이게 2, 3이 되어야 합니다. 1, 2, 3. 요점 1, 2, 3입니다.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후 교활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3번, B번이 3번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고, 사탄의 본성인 죄가 사탄에 의해 인간의 본성에 주입되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죄가 되었고, 사탄에 의해 중독되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구속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은 너무 귀엽죠. 제가 아주 어제 저녁에 아주 귀한, 귀중한 아이들을 봤는데, 그들이 사실은 죄의 조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부모님들. 그들이 아주 귀하지만, 그들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곧 몇달 후에 그들이 그것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쳤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아니 하기 싫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엄마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얘기하죠. No.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을 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가르치죠. 누가 그것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해답은 수지야.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자. 이것이 답이 아니죠. 그것이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B번. 인간의 타락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추가해야만 했다. 그것은 나중에 인간의 실태와 본성과 인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추가되었다. 여기에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 이것은 하나님을 매 반향이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를 폭로하는 율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봉사하는 자로서 이 율법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다.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BC, Before Christ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이죠. 우리는 율법에 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은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따라 살 때, 사실 우리는 이 율법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되죠. 주님이 말하기를 마태복음에 이 율법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이 은혜는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은혜는 정욕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쉽죠. 두 번째 건은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나이가 될 때까지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살 수가 없죠. 율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그 안에 어떤 인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할수 없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네가 그것을 할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어. 알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인식이 올 때, 그 생명의 때가 올 때, 그랬대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주님과 동역해서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어느 날이 올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깨어서 그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일을 할 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요 다음 세션에 이것을 함께 또 하겠습니다. 한 문장 정도, 함께, 모두 다 함께 단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문장씩 기도를, 단체적으로 하기 원합니다.